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예, 싱가포르 2년 연속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는 파리고요. 이어서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위스 추리히, 호주 시드니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EIU는 해마다 전 세계 133개 도시의 서비스와 식품비, 의료비, 공과금 등 160여 개 항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올해는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가 지난 해와 비교해서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기준 도시가 된 곳은 뉴욕이었는데요. 예, 싱가포르는 뉴욕보다 생필품 가격이 11%나 높았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 한국 서울이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울은 17번째로 물가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홍콩도 지난해는 13위였는데요. 올해는 9위로 껑충뛰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식료품 가격이 비쌌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은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싼 도시들은 어딜까요?
네, 파키스탄 카라치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싼 도시로 뽑혔고요. 인도의 경우는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등 다섯 곳이나 물가가 싼 도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여섯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선정됐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도 올해는 물가가 가장 싼 도시 10위권에 들어서 변동폭이 극심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1월 개인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인들의 개인 소득은 0.3% 증가한 반면에 개인 소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모두 밑도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소득은 늘었는데 개인 지출이 준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가스비가 줄어든 것과 개인의 저축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같은 기간에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은 5.5% 증가해서 한 달 전에 5%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달 들어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죠?
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일부터 기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3개월 만의 일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민은행이 이렇게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침체가 이번 결정의 두 주요 요인이라는 인민은행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통화 정책 없이는 올해 7% 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30여 년간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해온 중국 경제는 3년째 중고속 경제 성장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의 구직난이 매년 심각해진다고 하죠.
네. 해마다 중국에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은 30%가 넘는데요.
네.
예, 어렵게 대학을 보낸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특히 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편입돼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위협할 잠재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적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보도록 하죠.
예, 러시아에 진출한 세계적인 음료 업체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음료수 판매 역시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펩시사는 러시아 개방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네.
예, 오는 6월 러시아에 진출한 공장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추락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 세계 최대 음료 업체인 코카콜라사도 모스크바 공장을 폐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배워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나라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이 507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1배럴에 47달러대로 추락했고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하락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미국 국채 그리고 일본 엔화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국채입니다. 이 국채란 한 나라의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는데요. 국채를 발행한 나라는 상환 기한이 되면 채권 보유자에게 국채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국채 발행이 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국채를 발행한 나라들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에서 발행하는 국채에는 이자가 많이 붙게 되는데요.
네.
예, 이자가 높지 않으면 이런 나라 국채를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채 발행은 다음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아르헨티나 정부가요, 2024년 만기 국채 20억 달러치를 발행할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군요.
예, 아르헨티나의 국채 발행은 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언제 아르헨티나가 다시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자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